마태복음 24장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재림 징조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주셨고요. 제자들이 그 당시 82년 동안 지어져가는 헤롯을 통해서 지어가는 그 화려한 성전을 보면서 와, 놀라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24장 2절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라는 예루살렘 성전 멸망을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 예언하신 지 약 한 40년 후, 그러니까 AD 70년경에 로마 장군 디도가 와서 완전히 예루살렘을 초토화시켰고 성전을 완전히 박살내버렸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그 이제 재림 징조, 재림이 있기 전에 일어날 그런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나라와 나라가 또 민족이 민족을 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것이며 또 미혹하는 자들이 일어나서 여러 사람들을 미혹하리라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징조들을 이야기하는데, 자, 15절에 보면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을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들은 깨달을진저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을 종말에 대한 장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마태복음 24장 종말장은 다니엘서 그리고 요한계시록과 연결되어 해석하지 않냐면 참 해석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해석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별의별 이단들이 다 나오고 또뭐 미혹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일단 성경대로 어떻게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가를 우리가 봐야 되니까,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러면 다니엘이 어떻게 말했는가를 일단 봐야 되겠죠. 자, 다니엘서 11장 3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자, 제사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한 167년경 이제 시리아 쪽이죠. 자기를 신의 현현자라고 말하는 에피파네스라는 시리아 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은 원래 안티오코스 4세인데 자기가 스스로 신의 현현자다, 에피파네스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그때 이 알렉산더의 그 후손으로서 헬라주의를 표방하며 이 예루살렘에서 제사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할례를 행하는 것도 금지하고, 하여튼 종교 의식 행하는 그 자체를 다 금지했어요. 만약 할례하다 걸리면 할례 받는 사람, 할례 행하는 사람, 그리고 할례하는 그 부모들까지 싹 죽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막 돼지피, 그 유대인들이 가장 여기는 돼지피를 막 뿌려버리고, 또 하나님의 제사를 방해하고 거기에 우상을 세워놓고 하는 그런 끔찍한 현상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그때를 생각하면서 다니엘이 말한 것처럼 가증한 것이 이 예루살렘의 설날이 곧 얼마 안 있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예언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AD 70년이죠. 그러니까 BC 167, 8년경에 일어났던 그 일이 AD 70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지약 40년 후에 실제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자, 거기에 그 군대가 나오죠. 그 다니엘서 11장 30절에 보면, 다니엘서 12장에도 역시 비슷한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 누가복음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21장 20절을 보면 자, 이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는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랬고, 자,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는 군대들이 예루살렘에 쌓이는 것을 보거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군대들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이 침략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때에 이 예루살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전이 무너지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이 성전의 멸망이 이 세상의 종말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멸망과 성전의 이 멸망과 이 세상의 멸망은 따로 구분되어 있다라는 것을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성전이 지금 끝장나고 멸망하고 돌 위에 돌 하나가 없다 할지라도 그것이 세상 끝은 아니다. 그러니까 멸망에 가져간 것은 세상의 끝이 아니라, 그때 사람들은 세상의 끝이 왔으니까 성전과 함께 최후를 맞이하자고 막 결사항전을 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스라엘에 가보면 마사다 성체가 있습니다. 끝까지 결사항전하다가 거기서 전부 다 자결하여 죽은 그 높은 곳에, 광야 그 높은 산에 있는 그런 성체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교 훈련하고 마지막 정신 교육할 때 거기 가서 이렇게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끝까지 결사항전하고 이제 로마 군대가 이제 거기 성에 들어오니까 다 자결해서 죽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들은 그런 것을 의미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재림 때가 됐으니까 우리가 결사항전하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닌 거죠. 이 멸망에 가장한 것은 바로 예루살렘 밖으로 달아나라, 이런 일이 있으면 도망가라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자,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래서 산으로 도망하라. 이 말씀은 에스겔 7장 16절 말씀을 연상 두고 하신 말씀이죠. 에스겔 7장 16절 시작. 도망하는 자는 산 위로 피하여 다 각기 자기 죄악 때문에 골짜기에 비둘기처럼 슬피 울 것이며, 도망하는 자는 산 위로 피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들이 그때 예수님 말하는 산을 유대인들은 어떤 산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실제 요단강 건너편 지금 요르단입니다. 요르단 쪽에 가보면 그 어느 한 산에 기독교 공동체 유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때 이 말씀대로, 자, 예루살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도망가 그 산에서 공동체를 이루는 기독교 공동체가 유적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산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뭐 여기에서 이제 별의별 해석들이 다 나옵니다. 물론 그런 영적인 해석들, 뭐 알레고리 해석들 뭐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는 이 의미가 뭔가를 우리는 우선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영적으로 자기에게 적용하는 것은 이제 적용하는 것이고, 산으로 도망하라 그 말은 일단 피하라는 것입니다. 이 피하라라는 그 말씀이고, 그래서 지붕 위에 있는 자기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17절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지붕에 있는 자비 그 집안에 있는 물건이라고 그러는데,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는 이 집안에 있는 물건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7장 20절 누가복음 17장 31절 자, 시작.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행하지 그 뒤로 돌아오지 마라. 세간, 집 안에 있는 세간, 예, 세간이라고 했죠. 세간. 하여튼 집 안에 있는 그 각가지 물건들, 이것이 아까워서 혹은 밭에 있는 것 아까워서, 롯의 처처럼, 롯의 아내처럼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 되었던 롯의 아내처럼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일단 피하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바클레이라는 학자는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그리스도냐 아니면 세상이냐, 이것을 선택해야 될 때가 분명히 온다라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선택할 것이냐, 말씀에 순종할 것이냐, 아니면 세상의 여지를 두고 세상의 미련을 두고 세상을 뒤돌아볼 것이냐라고 이렇게 결단해야 될 때가 온다는 거죠. 주님이 재림이 온다면, 정말 멸망의 때가 온다면 우리는 이제 어디 도망갈 때도 없겠죠. 그러나 이것은 주님의 재림의 때가 아니고, 재림이 있기 전에 이런 멸망에 가증한 것, 이런 엄청난 대환란 핍박이 있을 터인데, 그때는 피하라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 의미로 볼 때에 자 18절에 밭에 있는 자기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심판의 아주 급박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아이 뵌 자들, 젖먹이는 자들, 쉽게 움직이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또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움직이지 않았으니까 안식일에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그들은 움직이지 않고 아마 거의 다 죽게 될 것입니다. 몇 발자국 움직이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일이나 겨울이나 겨울은 얼마나 추웠습니까? 그런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여기에 대한 뭐 겨울, 그 다음에 안식일, 아이 뵌 자들, 젖먹이는 자들 하고 거기에 대한 또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복잡한 해석 일단 제껴놓고요. 이런 의미들은 단순하게 이런 징조들이 나타날 때에 일단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피하라는 거예요. 피하라. 이렇게 피하라. 그때에는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고 후회도 없으리라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때가 분명히 있게 될 것이다. 역사는 반복 아닙니까? 자, 시리아 왕 에피파네스 때도 이런 일이 있었고 자, 로마 디도 장군이 쳐들어왔을 때도 이런 일이 있었고 그러면 또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분명 이런 큰 전쟁이나 이런 환난과 핍박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때는 우리가 물론 순교도 뭐 순교해야 될 때는 순교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주님 재림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또 피할 때는 피하라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그때를 틈타서 미혹하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 23절을 보니까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고 그랬어요. 그런 징조들을 보면서 봐라 이제 예수님이 곧 왔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미 왔다라고 막 거짓 선지자들 거짓 또 이런 그리스도들이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그리스도다 그러니 자기를 따르라라고 미혹하는 일들이 분명히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분명히 구별할 수 있는 구별점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26절.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같이 인자의 이맘도 그러하리라. 모두가 다 알 수 있도록 번개가 번쩍이면 여기서도 보이고 저기서도 보이고 모두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온다. 또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이는 것처럼 그렇게 아 여기 독수리들이 모인 거 보니까 여기 시체가 있구나라고 그렇게 알 수 있는 것처럼 오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28절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나 이 말씀은 욥기 39장 30절 말씀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욥기 39장 30절 시작.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아 독수리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니까 여기 시체가 있구나. 모두가 다 인식할 만큼 주님의 오심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번개가 번쩍이면 서쪽에서도 보고 동쪽에서도 보고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독수리의 이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로마 군대의 문양이 독수리 문양입니다. 깃발이 독수리 문양이에요. 그러니까 독수리들이 왔다는 것은 아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긴 했지만 아직 온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미 왔다고 여기서 말하고 저기서 말하고 해도 미혹하지 말라. 분명히 주님의 임함은 모두가 다 알 수 있도록 임한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9절에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냐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이런 징조들과 함께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구름 타고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말씀했는데 그 인자의 임하심은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에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자, 다니엘 7장 13절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 세상은 멸망하고 이 세상 끝나고 예루살렘 성전도 멸망하고 무너질 것이지만 주님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다. 인자가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올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이 다니엘서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하고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은 종말론적으로 연결되는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그런 현상들이 분명히 일어날 것이다. 또 3절에 보니까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 말은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것을 우리가 또 신천지에서 뭐 구름을 이상하게 비유로 해석하고 해가지고 이상하게 풀이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은 손오공처럼 오신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요.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오신다. 자,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자, 모든 사람,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러니까 저 위에 구름 타고 오신다는 건 주님이 오시는 모습을 이쪽에서도 보고 저쪽에서도 보고, 번개가 이와 같이 이맘같이 아까 말씀하셨던 26절에, 아니 27절에 말했던 건데,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이맘같이, 인자의 이맘도 그러하리라. 그 말처럼, 자, 구름을 타고 오신다. 각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오신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모두가 다 알 수 있도록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데 예수님이 오신지 모르는데 이미 왔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그런 미혹된 말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는 다 알 수 있다. 아 주님이 오시는구나 하고 모두가 다 알 수 있도록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오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여기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거짓 그리스도들이 일어나서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미혹해도 그런 말에 속지 말라라고 여러 곳에서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해도 자기가 재림 예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50명이 넘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언제 오셨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게 다 거짓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오신다. 이것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리고 번개가 이맘같이 오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분명히 모두가 아는 모습처럼 오십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도적같이 오신다 그랬어요. 그럼 도적같이 오신다라는 그 말씀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오실 때를 모른다 이 말이죠. 때를 모르지만 오실 때는 모두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임하신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미혹되지 말라.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도 아직 끝은 아니다.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의 멸망과 세상의 끝을 유대인들은 동일시했어요. 성전이 멸망당하면 세상 끝이다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사항전하자 하고 막 부추겨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이 멸망한다 해서 세상 끝이 아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그리고 환난이 이 땅에서 그것도 세상 끝이 아니다. 이제 그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하면서 무화과나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무화과나무 32절에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지금 무화과나무 지금 이제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지금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아 봄이 되고 아 여름이 되었구나. 벚꽃 피고 또 매화나무 피고 개나리 피고 아 봄이 되었네 우리 알잖아요. 날씨가 따뜻해서도 알지만 꽃을 보니까 아 봄이 되고 이제 곧 여름 되겠구나 아는 것처럼 그렇게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아직 세상 끝은 아니지만 곧 주님이 오시겠구나라는 그 징조를 알라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 세대가 지나가야 해. 그래서 실제는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와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아직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일은 바로 주님의 재림입니다. 세상 끝입니다. 성전 멸망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세상 끝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죠.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말씀했던 것처럼 성전의 멸망은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성전의 기능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없어도 됩니다. 그러나 지금도 유대인들은 제4의 성전을 이제 꿈꾸고 있는 거죠. 제4의 성전, 예루살렘 그곳에 성전을 세우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전이 필요 없다. 이제는 주님이 성전이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옆에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35절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 변함이 없는 말씀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은 자 이런 징조들은 나타나되 아직 세상 끝은 아니다. 시작에 불과하다.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임박했다 라는 그런 징조의 징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는 분명히 우리가 다 알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오십니다. 그러니 언제 오실까 그거 걱정하지 말고 주님이 오시면 분명히 압니다. 알기에 오시니까 우리는 그 오실 때 언제 오실까 그거 걱정하지 말고 언제든지 오시든지 언제 오시든지 우리가 잘 준비하고 있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준비는 다른 게 아닙니다. 막 모여서 쬐하고 부르짖고 그냥 산에 공동체 올라가서 함께 거기서 밥을 먹고 그냥 주님 어서 오십시오 그러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예배할 때 예배하고 또 직장생활 할 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직장생활을 하고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고 하면 모든 일상의 삶 우리가 그렇게 주님 생각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 이것이 주님을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지 그냥 모여서 막 주여 주여 부르짖을 말이 아닙니다. 오해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모든 일상생활이 산 제사로 하나님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살아있는 예배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도 거룩하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봉사하고 그런 마음으로 헌신하고 또 주일뿐만 아니라 우리 6일 동안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의 삶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그런 삶을 살면 그것이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인생들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멋진 삶이 계속 마라나타 신앙으로 준비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